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저가 가진 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도 바울이 가시를 자랑한 것처럼 가시를 자랑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중심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시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시를 자랑하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예,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정말 있는 가시가 있을 것이에요. 그 가시에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를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부터 항상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들 이 세상에 보면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많이 갖춘 것들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보면 은근히 자랑하기를 좋아하지요. 아주 노골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닌 척 하면서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본문의 바울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갖추고 정말 뛰어나다 이런 걸로 본다면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이 자신이 약한 때가 곧 강한 때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가 약한 게 많을 때가 그때가 강했다고. 여러분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이게 좀 필 오십니까? 바울에게는 분명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과 또한 그 깨달음이 있기 전에 바울도 우리처럼 견디기 힘든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한 때가 곧 강한 때라.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약한 것, 어려웠던 것,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팍 깨닫고 나니까 이런 멋진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바로 9절에서 표현했던 그 표현인데요.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그때 어떻게 고백을 했었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을 한 것만 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말로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절절히 짐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 가시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것이 뭐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가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은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에 교회를 세웠을 정도로 복음에 앞장섰던 열정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도 쫓아갈 수 없었을 만큼 정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 세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신약성경 27권이지요. 13권을 썼으면 거의 반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의 인물이니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평민들이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마땅히 우리와 다를 것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 정도의 사람이니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끄떡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끄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고 우리 내리 속에는 아마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고 고백하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즉 우리도 지금은 이렇지만 이분 못지않은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보면 이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고통을 느꼈어요. 정말 아팠어요. 아팠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좀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버리게 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강해질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본질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함을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이 약함, 말할 수 없는 이 약함, 아픔 이것을 통해서 자랑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약함 위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약함 위에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또한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린다고 곧바로 자신 있게 100%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내 마음도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고 삶도 확실하게 나는 잘할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 마음 하나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요 먹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 하나를 딱 깨달아버리는 것, 내가 누구인 걸 깨닫는 것, 내 마음 스스로 내 마음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바울이 고통스럽게 여겼던 자신에게 있는 모든 가시들을 이제는 자랑하는 사람으로 선 것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러던 이 사람의 고백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바울이 일생 동안 바울을 찔렀던 그 고통이 몸에 있는 질병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이나 갈등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표현했을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시로 인하여서 약해졌지만 약하다고 고백했고 정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로까지 했지만 더 강해질 수 있는 비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내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서 고백처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내 스스로가 약함을 알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정말 모르는데 주님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타내신다. 나의 약함을 알기에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내가 의지하면,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요. 그때 성령은 나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자랑이 더 커지게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제는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는 어떤 것들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의 육적 가시, 영적 가시를 여러분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몸의 질병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제대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영적인 부분이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 보십니까? 왔다가 하이하고 할렐루야 아멘 밥 먹고 싫은 사람 안 봐버리고 가버린 게 신앙생활인가요? 하나님 나 왔다 갑니다. 할렐루야. 나 기분 좋을 때 예배했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물론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진짜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모든 가시, 영적이든 육적이든 가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때로는 어떤 것에 내가 찔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내가 찔림을 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찔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시를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누가 찌르면요 나도 찌르고 싶은 게 있고요. 찔림을 당하면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가시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도우셔서 나를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 바로 아 이것이 내게 있는 가시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른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아간다면요. 내 속에 숨어있는 가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려보세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가시가 묻어지는 은혜를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니라. 보세요.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주님의 상함은 나의 죄, 주님이 징계받은 것 나의 평화를, 내 평화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 간구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또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너는 충분히 받았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쫙 말씀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염치를 두듯이. 바울이 이렇게 간구한 것을 보면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다른 걸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다잖아요. 바울은 분명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보니 여전히 아쉬운 부분을 생각한 거예요. 아쉬워서 주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또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항상 뭔가 아쉬워합니다. 항상 목말라 합니다. 줘도 하나 주면 또 하나 주면 더 큰 것. 그것만 구하는 습성을 아시기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습성에 줘도 한도 끝 없이 목말라 하고 달라 또 달라. 내게 있는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신 것을 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맞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약속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자만하게 될까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과 같은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 이 한 가지를 주셔서 나를 쳐서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 하나 있는 걸로 인하여 나를 찾을 그 궁리가 좀 되잖아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의뢰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의뢰 안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때서야 바울은 아 나에게 있는 가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맞다. 많은 걸 받았는데 이 한 가지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게 육적이었든 영적이었든 그래서 끊임없이 질주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버려야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세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가 여러분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무기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위에 주님의 은혜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강하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어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살려주시든 죽이시든 알아서 해보세요. 주님이 죽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너가 나를 닮았으니 부활이 있을지어다. 안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기게 하시고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약함 위에 함께 하시는 주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특정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응답을 기대하고 계시죠? 아 기대 안 하십니까? 아, 당연히 기대해야죠. 우리 모두야 바울의 경우처럼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고 바울은 지금 더 멋지게 살아가려고 지금 분명히 간구했을 거예요. 간구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서기 위해서 그리고 기쁜 소식, 복음을 멋지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 예수 믿더니 저런 사람이네. 이것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간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너? 라는 대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주님을 더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가. 목에 여러분들 생선 같은 거 먹다가 이렇게 딱 걸려본 적 있으시죠? 참 가치가치라니 이거 그 진짜 괴로워요. 꺼끌거리면서 내려가지도 않고 찌르는 것이 가시입니다. 팍 찔러버리는 것도 가시지만 참 내려갈 듯하면 내려가지 아니하고 아주 요 손톱 같은데 이런데 뭐 조그만 하나 딱 박혔을 때 그 조그만 하나 박혔는데도 아주 나오지도 아니하고요. 이거 찰떡머리 탁 뜯어갖고 탁 나와버리기 전에는, 아니면 파기 전에는 안 나오잖아요. 이게 참 괴롭힙니다. 정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은데 나는 정말 더 이상 이거 정말 싫어요. 탁 버려버리고 싶어요. 근데 버리지 못해서 자꾸 나를 불편하게 찌르는 것. 이것만 없으면 예수를 너무나 잘 믿을 것 같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가 가시입니다, 여러분. 가시예요. 가정적으로 본다면 아, 이 부분만 탁 해결된다면 뭔가 풀릴 것 같은데 쫙 좀 뭐가 쫙 열려질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시입니다. 물질이 조금만 지금보다 더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좀 베풀고 살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 여러분 이거 가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진 가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지금 주위의 형제 자매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육체에 관한 것이든 영적인 관한 것이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뭔 가시가 얼마나 큰 게 있나, 찔리고 있나, 피를 질질 흘리고 있나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자신에게 육체로든 영적으로든 자꾸 나를 찔러대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내 자신이 스스로가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이 있다면 우리 보고 지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을 좀 의지하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걸리고 찔리는 가시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 뜻을 깨닫고 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임해야 가시를 느끼면서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만이 나의 보배임을 머리로만 아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실로 진실로 깨달아는 사람으로 하늘의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정말 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가시를 가지고도 뭐 매를 맞든 생명을 바치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걸 깨달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릎 아프다,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다, 머리가 쑤셔야 된다. 아우, 나는 배가 설사가 자주 한다. 이거요, 주님 그냥 붙들고 기도하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안수 좀 해보세요. 분명 배 안 아프고요. 배 아프도 다 감당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지장 주던가요? 좀 아프다고? 할 일 다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 올 때는 아프다 안아버리시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일은 다 끝나고 왔으면서 돈은 벗고 다 벌었으면서 아고 주님은 아고 주님 썬데이에 뵈요. 그리고 그냥 뒤로 그냥 I'll see you later. 그 see you later은 하나님께 쓰지 마시고 저쪽에다 쓰셔야 해요. 세상에다가.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때, 아플 그때, 가시가 찔러진 그때, 곧 강하게 축복하신 주님에 대해서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지금 나의 약함 속에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으면요. 와, 지금 이 속에 나 질그릇 보배가 있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는 있지 않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배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나의 몸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찌르던 그 가시들을 여러분 더 이상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대단하게 보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대신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수고가 아니라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버리실 것 같아요. 저가 하나님이라도 그냥 하늘 문이 열 개가 있다면 열 개 다 열 거고 백 개가 있다면 100개 다 열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약속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1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게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 간구했다는 게 그냥 세 번 달랑 기도했다는 거겠어요? 죽을 만큼의 붙들어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렇게 했던 입술 속에서 온전히 다른 고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니 주 안에서 간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러니까 칠삭동, 육삭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배우고 좋은 가문에서 잘 살았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때는 남을 업신여기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그런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이런 나를 택해주셨네. 그 모습 그대로를 택해주셨네. 이런 죄인인 이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주셨네. 이런 죄 많은 나를 사도로 세우셨네.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나를 삼아주셨네. 떠올려보니 죄가 다 들어가고 생각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 그 한량은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그 미즈노 겐조 씨,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병을 몹시 앓아서 뇌성마비가 왔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 깜빡이는 것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울고 싶어도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절망적이고 지옥 같을 때에 그 어머니가 아마 가족들이 빵집을 경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빵가게에 목사님이 이 가게 빵을 사러 한날 왔습니다. 그때 이 미즈노 겐조를 본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책 하나를 가져와서 건네주고 그 어머니는 너무나 감사해서 고마운 마음에 아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주었는데 어느 날 겐조이의 운명을 바꾸게 된 그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나에게도 움직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구나 깨달은 것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한 가지. 눈 깜빡깜빡. 감사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았답니다.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그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라가나 50글자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겐조이 눈을 보고 읽어가줍니다. 그때 겐조이는 지가 원하는 글자에 눈을 깜빡하면 엄마가 그 글자를 다 여기다 기록하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겐조이는 눈을 깜빡하면서 응답을 하지요. 그 글자를 모아서 가지고 시집을 지은 것이 네 권이나 됩니다. 네 권. 어머니도 대단하지만 그 겐조이 대단하지요. 시집 중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집을 한번 사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의 담에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너무나 절절히 맞는 시 아니에요? 너무나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에 비하겠어요? 눈밖에 깜빡일 수 없는 이 사람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정말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랑 그 사람 몰랐을 거라고. 형제 자매들도 정말 괴로움이 없었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졌겠어? 주님이 정말 십자가의 괴로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만방에 선포될 수 있었을 것인가? 감사를 찾았던 이 사람. 우리는 눈만 깜빡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껏 찬양하는 입이 있습니다. 마음껏 달려나온 튼튼한 두 다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나 잡을 수 있는 손. 우리 몸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깨닫게 하는, 만나게 하는 도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시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준 도구라는 이 사실, 진정으로 진정을 깨달으셨다면, 내가 약해진 데서, 지금 약해진 데에서 있다면, 어디 밑으로 내려가서 있는 데가 있다면, 아픈 곳에 있다면, 실패한 데에서, 고난에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가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깨어주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깨워주고 있는 중이에요. 만져가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냥 주님의 능력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붙잡으면 주님이 능력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 가시를 능가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더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한 대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자랑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려면 첫 번째, 나의 약함 위에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의 약함 위에 함께 하시는 주의 축복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시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서서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믿음을 먼저 회복하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허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중심에 항상 머무는데 열정을 쏟아 부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이 축복의 삶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많습니다. 가시를 자랑하는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고, 어떠한 환난이 왔을 때, 어떠한 공고가 왔을 때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믿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겪고 떡 뛰어넘고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아버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92장.